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에 대한 메시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사 이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과 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1절, 2절에 먼저 그 말씀을 당부를 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는 전부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냐면 만들어서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온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한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조각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원했고 또 뭔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부 자기 탐욕,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든다. 그래서 1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니 조각한 것, 추상, 조각한 것은 깎아내리는 거고 추상은 이렇게 뭐 세우는 거죠.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 거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그게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자기만의 리듬이죠. 자기만의 리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며 그 말은 하나님의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쉬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 리듬은 쉬지 않고 열심히 욕심껏 일하고 돈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을 타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데 절하지 말고 엉뚱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게 다 이방 문화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행복이고 우리 몸의 건강이고 또 우리가 가장 정말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만드는 이 리듬을 몸에 익힌다는 것 새벽이 깨우는 것은 안 하다가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냥 매일 하는 것은 그냥 리듬이 몸에 익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오히려 새벽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그런 리듬을 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기도하고 하장기도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따라서 살면 온갖 욕망이 아우성치는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박자대로 자기의 삶을 연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 아닙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리듬을 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사슬로 나를 매이게 하시고 나를 묶어주실 때 그것이 어떤 때는 매인다, 묶인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리듬이 아니라 자기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자 3절 예, 말씀에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면서 4절부터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 4절과 5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농작물의 타작이 수확 포도 수확기까지 계속되고 또 그 포도 수확이 농작물의 파종까지 계속 해준다 이 말은 이 애굽과 가나안의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를 누리려고 가나안의 정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신에 역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 이방의 정신에 역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한번 전도서 9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앞에 1장 2절에서도 하고 12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뒤에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이 헛된 인생이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자기 욕심껏 살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부귀와 명예가 있어서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계와 생존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리듬을 탈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순종하는 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6절에 평화를 줄 것이다.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나운 짐승, 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줄 것이고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그랬고요. 또 7절에서는 너희가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며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출애굽에서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 바산왕 옥을 이기고 아모리왕 시온을 이겼다는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그 말씀을 신명기 2장에서는 자세하게 헤스본 왕, 시온 왕을 이긴 이야기, 그 다음에 신명기 3장에서는 바산왕 옥을 이긴 이야기를 하는데 바산왕 옥의 침대가 철이었는데 철침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청동기인데 그 바산은 철을 사용했다. 철. 그러니까 철과 청동기 무기로 따지면 이 무기로 대할 것이 없죠. 철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철침대를 사용했는데 아홉 규빗을 썼는데 길이가 아홉 규빗. 그러면 한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입니다. 보통 40cm에서 45cm를 잡습니다. 그러면 40cm만 잡아도 아홉 규빗이니까 4, 9, 36. 만약에 45cm라면 거의 4m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가 4m가 넘는 것은 그 사람 키가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군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 군대. 그걸 어떻게 이겼어요? 오늘 7절, 8절을 보니까 원수를 쫓아내고 이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 힘과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자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 가나안 땅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다. 앞으로 너희가 싸울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희 힘으로 너희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시기만 하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성 점령할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침묵하며 그 성을 돌기만 했잖아요. 어떻게 아니 돌기만 하는데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한마디도 묻지 않냐고 돌기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때로는 답답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이게 기미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리듬을 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지 않느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는 저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9절에서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10절에서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삶의 불안 요소를 막으려고 저마다 나름대로 성벽을 쌓고 또한 무기를 만들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래 너희가 세우려고 고생도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해봤자 그거 터사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건 다 허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산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이 혹시 저 산에서 올까? 예루살렘 뺑 둘러 있는 그 산이 그것을 안전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21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백성이 안전하고 평안했던 시기는 언제냐? 군사력이 강할 때가 아닙니다. 왕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미스바 부흥의 말씀을 막 읽고 부흥 기도하고 그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 것이죠. 다윗이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 그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또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안전은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힘에 있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13절에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뭐 풍요와 안전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성막을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나를 그냥 성전 삼으신 거잖아요. 나를 성전 삼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뭐 이 구약 백성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로 그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소망과 믿음으로 절망의 땅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욕심껏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인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